의료의 세계 뉴스입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대행은 북한의 지속적인 영내 위협에 대응해 미한동맹 등을 기반으로 한 군사준비태세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비 차관보대행은 어제 열린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며칠 동안 극명하게 환기된 바와 같이 북한은 영내에 엄청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지속적인 경계태세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어려운 표적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헬비 대행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은 한반도에서 효과적인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또 필요하다면 북한의 위협에 대응 방어할 수 있도록 매우 긴밀하고 단단하며 유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북전단 살포와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군사 행동까지 암시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회고록 출간을 앞둔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볼튼 전 보좌관을 미치광이로 지칭하면서 그가 나라 망신을 시켰다고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북한을 위해 리비아 부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을 때 다 망했다. 나와 매우 잘 지내고 있던 김정은이 그의 미사일처럼 분통을 터뜨렸고 그럴만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볼튼을 옆에 두고 싶어하지 않았다면서 볼튼의 멍청한 모든 주장이 북한과 우리를 형편없이 후퇴시켰으며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느냐고 물어봤다. 그는 답이 없었고 그저 사과했다. 그게 초기였다. 그때 해임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볼튼 전 보좌관의 책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저녁 나도 그 방에 있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볼튼 전 보좌관이 다수의 거짓말과 진실을 완전히 왜곡한 명백한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볼튼 전 보좌관이 마지막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미국인들의 신성한 신뢰를 저버림으로써 미국에 해를 준 반역자라는 것이 슬프고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고위급 회담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거듭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분리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전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의회 청문회 발언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양국의 경제 분리에 부정적이며 이 시점에서 합리적인 정책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나 자신이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면서 라이트하이저 대사는 잘못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양한 조건 속에서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정책적 옵션을 확실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경제활동 재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 텍사스와 플로리다, 애리조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는 어제 하루 가장 많은 수의 감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텍사스는 3,500건의 신규 감염 사례를 기록했고 플로리다 3,200건, 애리조나가 2,500건 이상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감염이 급증한 많은 주는 비교적 일찍 경제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와 플로리다 주지사는 조기 경제 재가동이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다시 중단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8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누적 확진자가 18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어제 전국에서 3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이징은 대형 농수산물 시장인 신파디 도매 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이후 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분쟁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미오일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출간을 앞둔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비판하면서 볼튼 자신이 미국 관계를 후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비해 미한 양국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사태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함경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회고록 출간을 앞둔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이 미북 관계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했고 폼페오 장관은 회고록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미치광이로 지칭하면서 그가 나라 망신을 시켰다고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북한을 위해 리비아 모델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을 때 다 망했다. 나와 매우 잘 지내고 있던 김정은이 그의 미사일처럼 분통을 터뜨렸고 그럴만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볼튼을 옆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았다며 볼튼의 멍청한 모든 주장이 북한과 우리를 형편없이 후퇴시켰으며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냐고 물어봤고 그는 답이 없었고 그저 사과했다. 그게 촉이었고 그때 해임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볼튼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를 맹비난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볼튼 전 보좌관의 책 발간 자체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한 평점을 받고 있는 볼튼의 책은 거짓말과 지어낸 이야기의 모음이라면서 모든 게 나를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내가 했다는 어리석은 말들의 다수는 내가 한 적이 없고 순전한 허구라면서 그저 그를 해임한 데 대해 되갚아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볼튼 전 보좌관의 책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18일 저녁 나도 그 방에 있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볼튼 전 보좌관이 다수의 거짓말과 진실을 완전히 왜곡한 명백한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볼튼 전 보좌관의 마지막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미국인들의 신성한 신뢰를 저버림으로써 미국에 해를 준 반역자라는 것이 슬프고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23일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이 책에 대해 국가기밀누설법을 위반했다면서 출판 금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책 내용이 미 언론들을 통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이 책에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도중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라는 촉지를 써 자신에게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폼페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외교 성공률을 제로로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그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행사 정도로 생각했다며 싱가포르 회담 개최 결정은 어리석은 실수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을 구분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18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열린 김정은과의 회동도 사진 찍기에 방점을 줬다며 그것은 회동이 미국의 협상 위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거의 없거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북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이 단독회담을 한 것은 북한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국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재선 승리에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쉽게 이용하려 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2018년 4월부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격 해임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영내에 제기하는 모든 종류의 위협과 도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미한 양국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대행은 18일 북한의 지속적인 영내 위협에 대응해 미한동맹 등을 기반으로 한 군사준비태세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비 차관보대행은 이날 열린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며칠 동안 극명하게 환기된 바와 같이 북한은 영내에 엄청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며 미국의 지속적인 경계태세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어려운 표적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hard to tell what's going to unfold over the next few days and weeks.
향후 며칠, 몇 주 동안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지만 모든 종류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헬비 차관보대행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은 한반도에서 효과적인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또 필요하다면 북한의 위협에 대응 방어할 수 있도록 매우 긴밀하고 단단하며 유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s also why we maintain a very close, tight and capable alliance relationship with us.
북한 당국은 대북 전단 살포와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군사 행동까지 암시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7일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 병력 재배치,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헬비 차관보 대행은 최근 북한의 수사와 행동들이 미국 정부의 비핵화 달성 목표를 단념하게 하지는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North Korea's rhetoric and recent actions have done nothing to dissuade us from that goal.
한반도 군사 긴장 속에 국방부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 목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FFVD는 미국 정부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목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미 국방부는 미국뿐 아니라 동맹의 안보 보장을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한 군사력을 계속 제공하는 방식으로 FFVD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비 차관보는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미한 군사훈련 재개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미한 양국이 관련 사안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 we are constantly talking to our South Korean allies about to ensure that we
미한 양국이 동맹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연합 억지력과 방어 능력의 제시를 보장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헬비 차관보는 미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주 솔직히 말하면 이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 보존뿐 아니라 평화와 안정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주독 미군 감축 확정에 따라 확산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지만 헬비 차관보 대행은 행정부의 잠재적인 미래 결정에 관한 추정을 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I don't want to hypothesize about any potential future decisions. I would just say that we're
헬비 차관보 대행은 다만 미국 정부가 미국의 전략 안보 환경 동맹의 의무와 일치하고 타당하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력 태세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켬입니다.
미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18일 전화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과 협력적으로 행동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협력 분야가 있고 북한은 분명히 그런 분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에 있어 함께 일할 수 있다면 북한은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그들의 핵 프로그램과 다른 것들을 논의하는 데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틸웰 차관보는 16일부터 이틀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국무위원회 회담에 배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등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북한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뒤 논쟁은 많지 않았다며 내 생각엔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는지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남은 사안들은 북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비건 부장관에게 맡긴다며 추가 언급은 피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국 청와대는 오늘 즉 19일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사태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일련의 군사행동을 예고하면서 이를 승인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민석 한국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40분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18일 김 장관과 만찬을 함께하며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이튿날인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위기가 고조되는 남북관계 분위기 반전 차원에서 청와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과 처신을 봐가면서 이제 도발의 수위와 또 강도,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지금 계속 밝혀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통일 장관의 어떤 교체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정책의 전환의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또 그런 맥락도 있죠.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남 비난과 군사행동 위협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통일부 장관 후임 인선을 서두를 전망입니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17일 인민군 총참모부가 나서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의 군 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민경초소 즉 GP 복원, 1호 전투 근무체계 격상과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대남전단 살포 등 4개 군사행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의 불허 입장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단체들이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를 예고한 날짜가 임박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예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탈북민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각각 오는 21일과 25일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를 예고한 데 대해 엄정하게 차단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찰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 대응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병행하여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에 비어있던 일부 GP에 경계병력을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북전단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경대응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대남 공세가 단순히 대북전단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일찌감치 짜놓은 치밀하고 계산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17일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하면서도 추가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고한 4개 군사행동까지가 1단계 일정이라는 관측입니다. 실제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최고 존엄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죄값을 받아내기 위한 1차적인 첫 단계 행동이라고 밝혀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총참모부가 군사행동에 대한 승인을 얻겠다고 밝힌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그동안 대남 공세 국면에서 한 발 물러나 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장조한 군사회의를 비공개로 할 가능성, 그다음에 열지 않고 그냥 승인만 하는, 서류 행위만 할 가능성,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가할 가능성, 세 가지가 다 있고요. 근데 지금 북한이 1단계의 첫 행동,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스테이지는 예관대로 갈 거예요.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 위원장이 나설 타이밍은 아직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이는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8일 북한의 추후 대적 행동 조치의 강도와 결행 시기는 한국 정부의 처신과 처사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루어 김 위원장이 1단계 이행 과정에서 전면에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는 추론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 대북제재 대오이탈 등 한국 정부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단계 행동의 표적이 미국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오는 20일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자국민 보호에 집중하면서 도움이 절실한 탈북민 등 난민들은 유례없는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탈북민들은 전염병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종교, 분쟁, 내전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들에 대한 관심과 정부들의 보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난민의 날. 본국 송환 시 박해와 학대 위험이 있으면 보호해야 한다는 유엔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민도 난민 보호 대상입니다. 하지만 관련 지원단체들은 탈북민들이 현재 사상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두리하나 선교의 천기현 목사는 16일 VOA에 지난 20년간 활동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일하면서 최악이죠. 최악 같고 구출도 못하고 정말 어디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같고 여러 가지로 제일 힘든 상황이네요. 뭐 코로나에다가 정치 문제에다가 사실은 난민의 날을 두고 보면은 난민의 날이라는 자체가 무색할 정도네.
지원단체들은 탈북민 상황이 최악인 이유로 몇 가지 암울한 상황을 지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 당국이 1월 말부터 북중 국경을 봉쇄해 도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북한 최고 수뇌부가 최근 탈북자들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어 주민들이 탈북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중국도 전염병으로 국내 이동에 대해 검문 검색을 전례 없이 강화하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은 다섯 달째 이동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훈 목사입니다.
그 이런 때 걸리면 뭐 본보기고 총살이다. 그러니까 탈북도 몸살이고 또 이런 게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도 뭐 한국으로 가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도 지금 가다 만약에 잡히면 본보기다. 이게 다 두려운 거죠, 지금 다.
게다가 러시아 정부도 2016년 북러 불법 체류자 상호 인도 협정을 체결한 이후 탈북민들에 대한 난민 지위 혹은 해외 재정착에 매우 비협조적이며 전염병 발생 이후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VOA에 밝혔습니다. 탈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러시아를 비롯해 탈북민을 쓰레기 배신자로 낙인 찍은 북한 당국,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입국자로 간주해 국제법을 어기고 강제 송환하는 중국 정부의 행태는 새삼스럽지 않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조치 역시 우려스럽다고 말합니다. 남북한 정부 모두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 단체들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한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악화하고 한국행을 원하는 3국 내 탈북민들도 이런 분위기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천기현 목사입니다.
그쪽에서 북한에서 말로 쓰레기라 그러지만 한국에서는 그보다 더 심한 차별을 받으니까 탈북자들은 그야말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지.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자꾸만 막히네요.
한국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탈북 언론인 주성아 씨는 최근 악화한 남북관계와 관련해 인터넷 사회관계망에 북한도 탈북자 탓, 남쪽도 탈북자 탓을 하면서 탈북자 혐오가 어디까지 갈지 끔찍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여러 악재 속에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들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 입국 탈북민은 13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229명에서 41%가 줄면서 2009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내 복수의 소식통은 VOA에 3월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은 거의 끊겼다며 이달 초 국정원 조사를 받은 뒤 탈북민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은 서너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 2분기 한국 내 탈북민 입국자는 대폭 감소해 2000년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게 확실하다는 전망입니다. 탈북민들의 미국 입국도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국무부 난민입국 현황에 따르면 제3국에서 난민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2018년 6명, 지난해엔 없었고 올해는 5월 말 현재 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정책에 탈북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미국도 못 가요, 우리 탈북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과연 우리 탈북자가 미국에 몇 명이나 갔는지 그럼 미국이 더 잘할 거잖아요. 탈북자는 뭐 세계에서 가장 자유민주주의란 미국도 갈 수도 없고 한국에도 오기 두렵고 더더욱 북한에 이렇게 옥죄고 있고 중국은 코로나고 뭐 앞을 보니까 깜깜하고 뒤를 보니까 절벽인 이런 상황이죠.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BOA에 미국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을 떠난 북한인들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영내 국가들의 국제 약속을 준수하고 북한인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정기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인들이 한국과 미국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내 동반국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셀티 대표는 18일 VOA에 미국은 북한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할 정도로 탈북 난민 보호에 관심이 크지만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탈북민들이 외면받는 현실이 끔찍하고 어두운 상황이며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It's appalling and it's a very very dark time right now. I'm obviously just crushed.
숄트 의장은 탈북민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김정은 정권의 폭정과 국정 실패에 있다며 탈북 운동가들과 연대해 이런 문제를 북한 내부와 국제사회에 계속 알리는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민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76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탈북 난민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캐나다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민이 76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민은 1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UNHCR은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18일 발표한 2019년 국제 동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집계된 탈북 난민과 망명 신청자 규모는 모두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2018년 12월 말 현재 난민 자격 탈북민은 802명, 망명 신청자는 152명으로 집계됐었습니다. 앞서 2017년 탈북 난민과 망명 신청자는 각각 1,175명과 591명, 2016년엔 1,422명과 533명, 또 2015년에는 1,103명과 230명, 2014년에는 1,282명과 240명 등으로 해마다 1,000명대를 웃돌았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각국 정부와 협력기관, 자체 통계를 취합해 해마다 난민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엔 난민기구 관계자는 18일 VOA에 보고서에 나타난 수치가 추산치라고 밝혔습니다.
What we always say is these are our estimated numbers based on the verified information that we have. That doesn't mean that that's the total picture.
유엔은 난민을 수용한 각 국가가 제출한 자료와 기록을 바탕으로 수치를 추산하며 보고되지 않은 수치는 반영할 수 없으므로 난민 규모에 대한 완전한 집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다른 나라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한 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이 유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또 규모가 가장 큰 중국 내 탈북민과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국가별 탈북 난민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난민 인구 통계는 2019년 기준으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13개국에 탈북민들이 난민 자격으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캐나다가 가장 많았고 독일 85명, 영국 78명, 러시아 50명, 네덜란드 39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는 6명의 탈북민이 난민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탈북민들의 주요 정착국이었던 캐나다와 영국 등이 관련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들 나라에 정착하는 탈북 난민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줄었습니다. 한편 유엔 난민기구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 세계 난민과 망명 신청자, 국내 강제 이주자들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7,95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 같은 수치가 전 인류의 1%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UNHCR 대표는 특히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경제 위기로 유럽으로 향하는 이주민의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사망한 지 3년이 지났어도 그의 죽음은 여전히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원비어의 이름을 딴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이 최근 발효됐고 가족들은 북한의 은닉 자금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원비어의 사망이 미국 사회와 대북 정책에 미친 영향을 전해드립니다.
독일 대학생 오토 원비어는 3년 전 오늘 2017년 6월 19일 사망했습니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숨진 것입니다. 원비어의 죽음은 일반 미국인들에게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투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Bright, handsome, talented young man dedicated to exploring the world. Auto symbolizes the hope we have in the young generation here in America.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18일 VOA에 총명하고 잘생겼으며 재능 있고 세계를 탐험하던 젊은이 오토 원비어는 미국인들이 다음 세대에 거는 기대를 상징했다며 그 기대와 오토의 미래는 김씨 정권의 잔혹함으로 인해 꺾여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원비어 사망 이후 미국 일반인들도 북한 정권이 어떻게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고문하는지 인권 유린 실태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에서 원비어 사건을 담당했던 아니카 베튼코트 브루킹스 연구소 방문 연구원은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혼수 상태가 된 아들을 마주한 원비어 부모의 모습이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You know, we're very, very relieved when we can reunite families and reunite loved ones together. But this situation was extremely It was terrible and it was very devastating.
2016년부터 2018년 중순까지 국무부 북한과에서 인권과 인도주의 분야를 담당했던 베튼코트 연구원은 원비어 씨 사망이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여행과 관련한 우려는 항상 있었지만 미국인들이 재판도 없이 오랜 기간 억류되는 사례가 계속 생기자 국무부 내 여러 부서에서 미국인들에게 북한 여행에 따른 위험을 알려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원비어 사망 3개월 뒤인 2017년 9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여행 금지는 이후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그해 11월 원비어 사건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을 들어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원비어 사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 연설과 새해 국정 연설 등에서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원비어 이야기를 언급했었습니다. 특히 2018년 국정 연설에는 원비어의 부모를 초청했습니다.
You are powerful witnesses to a menace that threatens our world, and your strength truly inspires us all. Tonight we pledge to honor Otto's memory with.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원비어의 부모가 세계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증인이라면서 미국의 결의로 오토를 추모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제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줄어들었지만 의회에서는 원비어의 이름을 따 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4월 발효된 오토원비어 북핵 제재 및 강화법이 해외은행과 금융기관들의 대북 제재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비어의 부모는 인권대회와 유엔 행사들에 적극 참여하며 북한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가정보국 DNI의 리처드 그레넬 국장대행과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는 등 미국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꾸준히 교류하고 있는 원비어 부부의 행보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가 지난해 뉴욕 유엔 총회 행사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Let's call it what it is. It's a criminal organization. They're thugs and murderers.
원비어 씨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불러야 한다며 그들은 범죄 집단이고 폭력배이며 살인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또 전 세계 북한의 자산을 찾아내 회수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며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은 원비어 유족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에 5억 1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2018년 12월 판결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의 은행 3곳에 대해서 2,379만 달러에 달하는 북한 관련 자산을 원비어 가족에게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토 원비어의 사망 3주기를 추모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채택됐습니다. 하원에서도 원비어 사망 3주기를 기리는 동반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18일 본회의에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 3주기를 추모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원비어의 기일인 6월 19일을 하루 앞두고 속성 절차를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본회의로 회부돼 상정 이틀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을 상정한 로포트먼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VOA에 상원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며 원비어와 북한의 불법 억류된 모든 이들에 대한 북한의 행동과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비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모가 견뎌야 할 것 이상을 겪어왔다며 원비어가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둔 포트먼 의원과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의원은 지난 16일 이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결의는 원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이 지속적으로 유엔에서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를 발의한 두 의원은 지난해 새 대북제재법 원비어법의 제정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원비어법은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상원의 이번 결의는 이런 제재들이 북한 정부가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과 실험에 검증 가능한 중단에 전념하고 미국 정부를 포함한 다자 대화에 동의할 때까지 계속 완전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하원에서도 원비어 사망 3주기를 기리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오하이오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의 스티브 샤봇 의원과 브래드 웬스트럽 의원은 18일 잔혹한 북한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감금된 뒤 고문을 당해 2017년 6월 19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오토 원비어를 기리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은 오토 원비어의 정당하지 않은 체포, 학대, 사망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부를 규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중단할 때까지 원비어법에 따른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웬스트럽 의원은 우리는 인권을 옹호하고 북한의 잔혹한 독재 정권의 행동에 책임을 물어 원비어의 유산을 계속 기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비어는 잊혀지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를 대신해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샤봇 의원은 원비어를 추모하면서 몰지각한 폭력과 잔혹행위를 계속 저지르는 잔혹한 김정은 정권의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노력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노골적인 경시를 중단함으로써 문명사회에 다시 합류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샤봇 의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대북 제재로 무너진 북한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까지 집계된 올해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은 약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 무역액이 급감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7억 5천만 달러와 비교해 최대 약 3분의 1 더 줄어든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까지도 북한의 대중국 무역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추세라면 올 상반기 북중 교역은 역대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경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부터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2017년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던 석탄 등 광물과 섬유, 수산물 등의 수출길이 일제히 막히면서 2018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 수입액은 22억 달러로 무역 적자액만 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엔 상황이 더 악화돼 대중 적자가 사상 최대인 23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물론 지난해부터 북한의 대중 무역액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수출입 호황을 누리던 2015년이나 2016년 수준을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습니다. 북한의 2015년과 2016년 대중 무역액은 각각 54억 달러와 57억 달러, 적자 폭도 4억에서 5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아울러 중국 이외 다른 나라들도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거나 큰 폭으로 줄이면서 전체적인 북한의 외화 수입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비단 무역 부문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무역 적자를 일부 메우는 것으로 관측됐던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액과 관광 수입 등도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가해지기 이전은 물론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외부로 공개된 북한 경제 지표가 비공식 무역과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밀무역 등을 포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북한 경제가 전체적으로 제재와 전염병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상태란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대북 제재가 북한의 수출을 큰 폭으로 줄였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입을 급감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1 billion increase in the deficit. And then in 2018-2019 their exports of course collapsed. But their imports 북한의 무역이 무너지며 적자액이 연간 10억 달러가 추가된 2018년, 2019년에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던 수입액이 올해는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수입품은 주민들의 민생과 연결된 생필품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처럼 수출과 수입 모두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북한은 사실상 무역이 가장 없는 나라 중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몇 개월 안에 국경 봉쇄를 해제하는 등의 조치에 나서겠지만 이에 따른 결과는 대북 제재의 영향을 받는 시절로 돌아갈 뿐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을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북한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 현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You have right now the situation in Beijing to where they have new cases. You have the situation
최근 베이징과 단둥 일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지금처럼 무역이 대폭 축소된 상황이 당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관광 산업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이후에도 한동안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스탱거론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외환화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스탱거론 국장은 북한 경제가 처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코로나 이후는 물론 비핵화 이후 상황을 내다본 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here is a much greater degree of arbitrariness in the regime's actions than there are in other countries, even in, you know, authoritarian regimes like China. And so
북한은 중국 등 다른 독재적인 국가들보다도 더 독단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사업체들이 좀 더 신뢰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 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스탱거론 국장은 이런 개혁이 이루어져야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 오더라도 해외 투자를 끌어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 정권이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권을 다루지 않는 기존의 대북 접근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건 그들이 이성적인 기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1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 정권은 그런 상태로 있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고의적이고 쓸모없으며 신경질적인 남북 연락사무소 파괴를 보고 기존의 전략을 수정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현 대북 전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동이라는 결과를 얻으려는 바람에서 채택됐지만 결국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지만 어떤 좋은 성과도 내지 못했고 인권에 대한 침묵이라는 결과만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북한의 인권에 관해 침묵했으며 결과는 멀쩡한 건물의 파괴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합의의 파기였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은 떼어넣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현재는 이 둘을 분리해 북한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 위험은 심각하다며 우선적으로 다루고 인권 사안은 뒤로 미루는 전략의 문제는 북한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끔찍한 일을 자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용인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또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까지 이르게 된 건 그들이 북한의 미래에 대한 대안적인 시각과 다른 관점,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한 데 따른 신경질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북한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탈북민단체가 풍선을 통해 전단을 살포하는 다소 낡은 방식을 쓰는 건 라디오나 TV, 위성이나 인터넷과 같은 현대적 기술이 북한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여기엔 그들의 정부가 세계적인 인권 원칙에 얼마나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는지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공산주의 독재자와 희생자를 주제로 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의 공산주의, 김일성과 북한.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이 마련한 행사 주제입니다. 지난 1994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희생자 추모와 공산 독재 정권에 대한 교육, 연구, 증인 세우기 등을 통해 공산 독재 정권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의 참상을 일반에 알리고 기록 보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로 13년째 1억 명이 넘는 공산주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열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세계의 공산주의 웨비나 시리즈를 기획, 미국의 학생과 교사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웨비나는 웹과 세미나의 합성어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더 활성화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말합니다.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 VOC 교육 담당 머레이 비세트 박사는 VOA에 공산주의 웨비나 시리즈를 통해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역사, 그리고 유산에 대해 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란 나라가 폐쇄적인 만큼 북한을 경험했던 탈북 난민의 증언은 의미 있는 자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의 공산주의, 김일성과 북한에 나선 강연자는 지난 2008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한 그레이스 조 씨였습니다.
from eight of family members, only three people.
BOC의 홍보 채널인 페이스북에는 그레이스 조 씨가 지난해 백악관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실렸습니다. 비세트 박사는 조 씨의 개인적 경험뿐 아니라 북한 정권과 교육, 인권 유린 등 북한 인권 운동가인 그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며 초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웨비나에는 6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한 시간 동안 조 씨의 강연을 듣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 씨는 이번 웨비나 시리즈 대상이 학생과 교사들인 점을 감안해 북한 주민들의 삶과 북한 정권, 교육, 그리고 탈북 동기와 과정, 정착 후 삶 등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요약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 국호 설명을 시작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탈북했다 사망한 아버지, 중국으로 팔려간 언니, 탈북했다 두 차례 강제 북송당해 노역에 시달린 가족 얘기 등 조 씨의 증언은 수많은 탈북민들을 대변하는 내용입니다.
And I was repatriated twice to North Korea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suffered imprisonment after I repatriated.
2008년 UN 난민기구의 도움으로 미국에 정착했지만 그동안 학업과 일, 인권 활동을 병행했던 만만치 않은 이민 생활도 나눴습니다. 순조롭지 않았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꾸준히 시도해 오늘에 이르렀다는 그레이스 조 씨.
But after I worked as a dental certified assistant for 6 years to earn a living, my perspectives changed and my dreams were changed accordingly.
한때 변호사를 꿈꿨던 조 씨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해본 경험 덕에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치과 보조사 자격증을 따 6년간 일하며 치과 의사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실내 건축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 서부 워싱턴주로 옮겨 현재 시애틀 퍼시픽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조 씨는 한반도 분단 역사를 포함한 북한 정권의 역사, 교육, 경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민들의 정보 환경에 대해서는 변화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TV와 라디오 두 채널에 의존했던 주민들이 이제 다양한 정보와 오락물을 접하고 있으며 한국 가요만 들어도 수용소로 끌려갔던 과거와 달리 처벌이 가벼워졌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겉으로는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학교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매우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초등학교 교사의 80%를 차지하고 대학 교수의 15%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교육 분야의 여성의 진보적 역할도 주목할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 운동가인 만큼 조 씨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인용해 세뇌 교육, 정치범 수용소 실태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과 외국인 납치 억류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는 조 씨는 누군가를 돕는 일은 어떤 지위도 필요 없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Personally, I believe the helping people does not need any title or position, but needs a heart. And I believe Americans, we have a really strong, loving heart. So I believe you will keep.
강연을 마친 조 씨는 참가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국인들이 어떻게 기도해 주길 바라는가? 북한 주민이 통일을 바라고 있는가? 최근 한국에서 탈북민 두 명이 정계로 나간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등의 질문이었습니다. 또 잃어버린 언니를 아직도 찾고 있는지, 행방은 아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조 씨는 언니에 대한 소식은 없으며 현재 구출 비용이 너무 비싸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조 씨의 강연에 대해 미국인들은 북한 정권의 억압과 인권 유린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인 남성 할리스톤 브라운 씨는 VOA에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전체주의적인 국가이며 3명의 김 씨는 신처럼 숭배되고 김일성의 3세대 형벌은 나치 독일 이후로 사용되지 않은 매우 끔찍한 관행이라며 중국에 갇힌 북한인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강제 수용소와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에 혐오감을 느끼며 북한이 해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대 남성 벤허 퀸토 씨는 독재 정권의 즐거움을 위해 희생당하는 북한 주민의 고통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인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달았습니다. 현재 5개 나라도 되지 않는 전 세계 공산 정권에서도 가장 큰 폭군은 북한과 중국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며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압제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10년 6월 19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아버지 날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아버지 날의 기원은 분명하게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1908년 7월 5일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한 교회에서 탄광 폭발 사고로 360여 명의 남성들이 사망한 것을 추모하는 예배가 열린 것이 기원이 됐다고도 하지만 아버지 날이 공식적인 행사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소노라 스마트 도드라는 한 여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주 스포켄에 살던 도드는 교회에서 어머니의 날 설교를 듣던 중 아버지의 날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북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었던 도드의 아버지는 아내와 일찍 사별하고 아내 없이 6명의 자녀를 홀로 키웠습니다. 1909년 소노라는 자신이 다니던 스포켄 교회 목사와 몇몇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생일인 6월 5일에 아버지들에게 헌정하는 교회 예배를 열자고 제안했고 도드가 제안한 날은 목사가 예배를 준비하기에 시일이 너무 촉박해 6월 19일에 헌정 예배를 집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 워싱턴주는 6월 셋째 일요일을 아버지의 날로 기념합니다. 이렇게 1910년 6월 19일 아버지의 날 행사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날은 또한 6월 셋째 주 일요일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매년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국가 기념일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매년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아버지 날로 제정하는 법에 서명함으로써 이날은 미국의 국가 기념일이 됩니다. 1975년 6월 19일 평등과 발전, 평화를 내건 제1회 세계 여성대회가 멕시코에서 열립니다. 유엔은 출범 이후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발전을 위한 협약의 제정과 비준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한 조치 가운데 하나가 세계 여성대회의 개최였습니다. 세계 여성대회는 유엔 차원에서 전 세계의 정부와 비정부 단체들이 참여해 여성의 관심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유엔은 1972년 제27차 총회에서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첫 해인 1975년에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133개 나라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 여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엔은 세계 여성대회를 통해 회원국가들에게 여성 문제의 관심 분야와 여성 발전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해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